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곧 비핵화 실무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국 NBC의 인디애나폴리스 지역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의 팀을 현장에 투입해서 나의 팀과 함께 일해 미국인들을 위해 훌륭하고 굳건한 결과물을 도출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 같은 협상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이루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전 세계가 요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없애고 비핵화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막을 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매우 잘한다고 밝히고 그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관통해 한국까지 연결되는 철도 건설 사업을 거론하면서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최근 실시한 대규모 독도 방어 훈련이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한일 간의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함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그리고 확대된 규모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논평했습니다. 리앙쿠르함이란 말은 미국 정부가 독도나 다케시마 대신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한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매우 고위급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명확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미 국무부의 이 같은 언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선언 직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일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특히 볼튼 보좌관이 통화에서 유감을 강하게 표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도 방어 훈련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미 국무부 논평과 관련 독도가 누구의 땅인가라고 반문한 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현종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한국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안보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최근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강조하면서 3개월 남은 지소미아 공식 종료 시점까지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곧장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면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어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문제를 먼저 해소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려는 이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어제 베이징을 방문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왕 위원은 이란이 핵 합의를 계속해서 이행하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은 이란 핵 합의 수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이란의 정당한 요구 제기를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정당한 요구란 미국을 상대로 원유 금수 등 제재를 해제하라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 국가들이 이란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내용입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무기 시험 발사 도발을 중단하고 미북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땅에 묻힌 모든 미군 유해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융 제재 이행과 관련해 상당수 나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도에서 21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잇따른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계속되는 무기 시험 발사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북한의 신형 무기 시험 발사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VOA에 27일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미국과 협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북한의 최근 발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프랑스 비아리치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He has done short range, much more standard missiles. A lot of people are testing those missiles, not just him. A lot of people are testing those missiles.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아주 일반적인 미사일이고 이런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같은 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독일 세 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세 나라는 이날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룰 것을 요청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르겐 슐츠 유엔 주재 독일 부대사입니다.
And we reiterate our condemnation of such repeated provocative launches which are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를 규탄한다는 겁니다. 슐츠 부대사는 이어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난 6월 판문점에서 합의했듯이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take concrete steps towards it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세 나라는 또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ernational sanctions must remain in place and be fully and strictly enforced until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re dismantled.
슐츠 부대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기까지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완전하고도 엄격하게 유지, 집행해야 하며 안보리는 결의를 지지하는 데 있어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달 중 두 차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번 모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요청에 따른 것인데 북한의 무기 시험에 비교적 조용한 미국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문제는 두 번 다뤄졌습니다. 지난 1일과 27일 두 차례 논의된 북한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무기 발사가 기타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세 나라는 안보회의 요청과는 별도로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입니다.
We urge North Korea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it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의 완전한 이행에 나설 것과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실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3국 공조 외에도 독자적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프랑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7월 중 두 차례 감행된 북한의 도발에 대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는 지난 26일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북한의 무기 시험 발사와 관련한 이들 세 나라의 모습과 대비되는 미국의 움직임입니다.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주도해온 나라는 전통적으로 미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이어진 지난 한 달여 기간을 보면 이에 대응한 미국의 움직임은 이전과 뚜렷이 대비됩니다.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두 번에 걸친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신형 무기 시험 발사에 대해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He has done short range, much more standard missiles. A lot of people are testing those missiles, not just him. A lot of people are testing those missiles.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평가는 지난달 이후 모두 7차례 감행된 북한의 무력 시위에 대해 일관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 진전을 이루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땅에 묻힌 모든 미군 전사자들이 곧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making sure that every last American soldier buried on Korean soil comes home and comes home soon.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열린 미국 재향군인회 아메리칸 리전 주최 행사에서 유해 소환 문제가 재향군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에서 단일 규모로는 수십 년 만에 최대인 55상자의 미군 유해가 송환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영혼과 가족이 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은 7,600여 명이며 이 중 5,300여 명의 유해가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국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불량 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 건국 원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촉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 국장이 올해 계획과 목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오랫동안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에 참여해왔고 북한은 전 세계 탄도미사일 위협 확산의 주요 원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도탄 방어체계의 개발과 연구, 운용을 담당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장이 향후 계획과 목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존 힐 국장은 2019년 국장의 비전과 의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잠재적 적들이 지속적으로 상당한 미사일 역량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관련 단체들은 옛 소련 시절부터 중국, 북한, 시리아의 공격 미사일 타격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왔으며 중국의 관련 단체들도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판매에서 수많은 나라의 원천이 됐고 현재도 심각한 확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미사일 방어국이 결정의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현재 잠재적인 적들의 탄도미사일 능력은 기존에 배치한 다층적 미사일 방어 체계로 폐퇴시킬 수 있지만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려면 추가 설비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진화하는 위협과 관련해 잠재적 적들의 기존 미사일 체계의 역량 증진, 신형 또는 전례가 없는 미사일 종류 추가, 협박, 군사훈련, 전쟁 계획 등에서 공격 미사일 체계의 통합 가속화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위협들이 동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미사일 방어국이 고도로 통합 다층화한 미사일 방어체계의 설계와 개발, 조달 유지에 집중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글라이더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형 요격기, 루마니아 등에 배치한 이지스 어쇼어, 전 세계에 배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과의 통합을 이뤄 교차 영역의 전장에서 합동군과 동맹국 협력을 통한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잠재적 적국의 역량을 앞지르기 위해 관련 방산업 기반을 강하게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사의 설비를 참조사진으로 게재했습니다. 한편 엘렌 로드 미 국방부 획득 운영 유지 차관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방산업계의 합병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typically do would put consent orders in and so forth if we have concerns. There are no major concerns.
방산 전문가들은 미사일 방어 개발 사업에 특화한 레이시온사의 합병이 고도의 기술력 개발을 요구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넣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터 허시 미첼 인스티튜트 항공전략억지력 연구국장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사일 방어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항공, 사이버 위협 대처 능력 등 종합 개발 능력이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힐 국장은 보고서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 역량 개선을 위해 국제 파트너와의 무기체계 획득 결정을 위한 합동 분석과 연구, 대외 군사 판매, 합동 개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MK-54 경어뢰 31발을 7,200만 달러에 판매하는 계획을 27일 승인했습니다. 미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날 한국이 31발의 MK-54 경어뢰 구매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매 계획은 인도-태평양 사령부 관할 지역에서 가장 밀접한 동맹국의 하나인 한국의 합법적인 안보와 국방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목표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강력하고 준비된 자체 방어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MK-54 경어뢰를 P-8A 대잠 초계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국방안보협력국은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융제재 이행과 관련해 상당수 나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자국법으로 편입시키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나라가 많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가 세계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약 40개 평가 항목에 대한 등급이 매겨졌고 이 중 권고한 7번은 북한이 포함된 유엔 안보리의 정밀 금융 제재에 관한 것입니다.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또 국내 기관 등을 선정해 정밀 금융 제재를 시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BOA가 자금세탁방지기구가 공개한 각국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나라가 대북 제재 이행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2일 현재 평가를 받은 81개 나라 가운데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미준수, 즉 NC 등급을 받은 나라가 26개에 달했습니다. 또 24개 나라는 중간 수준의 결함이 있는 나라들에게 부여되는 PC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체 81개 중 50개 나라, 약 60%가 대북 금융 제재 이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셈입니다. 결함이 없다는 의미의 준수, 즉 C 등급을 받은 나라는 10개에 불과했고 대부분 준수 LC 등급을 받은 나라는 21개였습니다. 나라별로는 호주와 코스타리카, 안도라, 중국 마카오, 노르웨이, 멕시코 등이 전반적으로 결함이 없는 C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미국과 영국, 방글라데시, 핀란드, 이스라엘, 가나 등은 전반적으로 결함이 적은 LC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과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은 NC 등급으로 중대한 결함을 지적받았고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덴마크, 과테말라, 이탈리아 등도 PC 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나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북한, 러시아 등은 아직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제재 이행에 결함이 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많았지만 이 비율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추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수 나라가 낮은 등급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 20일 공개된 1차 후속평가 보고서에서 권고한 7번 항목에 대해 LC, 즉 대부분 준수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미얀마는 지난해 최초 평가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된 자금 동결 의무 부문에서 여러 결함이 발견돼 미준수, NC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보고서는 미얀마 정부가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와 2397호를 준수하도록 지시했다며 더 높은 등급을 받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2375호와 2397호 이후 결의에 대해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정부가 아닌 미얀마인들에게 이행 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보고서에 지적된 점으로 미뤄 미얀마는 최고 등급인 C 대신 LC를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응조치국에는 당초 북한과 이란이 지정됐지만 이란이 지난 2016년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현재는 북한이 유일한 대상국으로 남아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6월 발표한 공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말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중국 은행의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 등 불법 행위 연루가 의심되는 외국 계좌를 조사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명문 컬럼비아 법대의 교내 저널인 블루스카이에 23일 대북 제재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은행 세 곳에 대한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이들 은행의 벌금형을 확정한 지난달 말 판결이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있는 은행 계좌를 미국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전례를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기고한 워싱턴의 법률회사 폴 와이스는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은 미 법무부가 자금세탁과 자산 몰수와 관련해 통상 찾는 워싱턴 DC 관할 항소법원에서 전례를 세운 효과가 있다며 다른 지역의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판결이 미국 내 계좌를 통하지 않은 해외 자금 거래 기록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장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항소법원이 아직 혐의가 소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 있는 거래 자료를 제출하는 건 부당하다는 중국 은행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미 연방항소법원의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중국은행 세 곳의 계좌에서 석탄 등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유령 회사는 이 계좌들을 통해 수억 달러 가치의 석탄과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 데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지난 4월 이들 은행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명령에 따르지 않자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중국 은행들이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자국법을 어기는 중대함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안보에 미칠 중대함이 훨씬 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기고문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북한 관련 불법 행위에 초점을 맞춰온 법무부의 최근 활동과 일관성이 있다면서 지난 몇 년간 법무부가 북한과 관련한 자산에 대해 큰 건의 민사 몰수 집행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행들이 미 대법원에 상고할지 아니면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중국은행이 아무 행동 없이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글로벌 펀드가 북한의 결핵 퇴치 등 대북 지원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감염병 방치는 결국 한국 보건 안보에 위협을 줄 것이라며 예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핵과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 활동을 벌이는 국제협력기구 글로벌 펀드가 지난해 잠정 중단했던 대북 지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펀드의 결핵 담당 코디네이터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말라리아와 결핵 퇴치를 위한 고위급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북 의료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주 안에 최종 결정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와도 다양한 우려사항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펀드는 지난 2010년부터 북한의 결핵과 말라리아 환자 치료, 예방을 위해 자금 1억 달러를 지원해왔지만 지난해 이를 중단했습니다. 북한의 독특한 환경 때문에 지원 물자의 배급과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피터 샌즈 글로벌 펀드 사무총장도 북한 주민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검증에만 동의하면 지원을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의 제대로 된 결핵과 말라리아 진단, 신약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해 보건 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주민의 결핵 감염 실태는 심각하며 이를 방치하면 한국 보건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희진 대한결핵협회 중앙교육원장은 28일 VOA에 북한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일반 결핵과 다진해성 결핵의 고위험국으로 희생자 수는 한국의 8배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결핵 감염 실태가 국제사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글로벌 펀드가 작년부터 이제 기금 중단하면서 이제 약제 공급이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되면은 결핵약이 없어서 이제 환자 진단해도 치료 못하게 되는.
김 위원장은 북한의 결핵을 막지 못하면 그 위험이 한반도 전역에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교류 활성화로 북한 결핵 문제가 한국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결핵 문제는 세대를 거쳐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결핵 컨트롤을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한국으로 오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 또 그 사람들이 결핵에 많이 감염되고 정착해서도 많이 발병하면은 또 이제 남한 주민들한테 이제 2차 전파.
김 박사는 결핵균은 공기 중으로 전파돼 발병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만 해도 주려한 사람에게 쉽게 옮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국가 보건정책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북한의 잠재적 결핵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한데 현재 결핵약 공급 상태로는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결핵은 한번 감염이 되면은 일생생 그 몸속에 균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소에는 그 사람의 면역에서 억제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면역이 약해졌어요.
앞서 북한 결핵 퇴치 활동 단체인 유진벨 재단은 내년 6월이면 결핵 치료에 필요한 항결핵제 재고가 떨어진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글로벌 펀드의 지원 재개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치료제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관과 검역 등을 고려하면 치료약 주문부터 배송까지 9달이 걸리며 북한 결핵 퇴치 운동은 공기로 전염되는 결핵의 특성상 한국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지적입니다. 샌즈 글로벌 펀드 사무총장은 최근 북한의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외부에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면 에이즈 에 대한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하버드의대 메리 스미스 파우지 교수 등 미국과 북한 공동연구진의 논문을 단독 입수하고 지난해 북한의 에이즈 양성 판명 환자가 3,36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 1월 발생한 북한 내 첫 에이즈 환자가 20년 만에 급증했으며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이 감염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2년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인 글로벌 펀드의 기금 93%는 각국 정부 지원으로 이뤄집니다. 미국이 가장 큰 기부를 하며 그 뒤를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일본이 잇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스위스와 한국, 러시아가 올해 UN을 통한 대북 지원의 70%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이 올해 초 긴급 대북 식량 지원을 호소했지만 모금액은 16.7%에 그쳤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3일 갱신한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올해 목표액 1억 2,034만 달러 가운데 16.7%인 2천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스위스가 600만 달러, 한국 450만 달러, 러시아가 400만 달러를 제공해 전체 72.4%를 차지했습니다. 유엔은 목표액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모금액 435만 달러를 더하면 모두 2,440만 달러라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엔을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모두 9개 나라로 세 나라 외에 스웨덴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핀란드, 아일랜드가 동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유엔 기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800만 달러 공여를 결정했지만 세계식량계획 WFP의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 450만 달러만 통계에 반영됐습니다. 중국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접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엔의 통계엔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9개국의 대북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지원은 총 1,744만 달러로 전체 87%에 달했습니다. 이어 식량 안보 121만 달러, 식수와 위생 62만 달러, 보건 10만 달러 순이었습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은 올해 초 북한의 식량 사정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부족분 136만 톤에 대한 긴급 지원을 호소했지만 목표액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북한 정권이 약속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와 식량 상황 분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게 지원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경이 접해 있는 중국 진림성 훈춘이 동북아 물류 거점을 목표로 국제 내륙항 건설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은 훈춘 국제공항을 통해 국제항을 통해 러시아 북한을 잇는 일대일로를 완성하고 3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지린성의 변경도시 훈춘이 24일 현판식을 갖고 훈춘 국제내륙항 건설 시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과 중국의 일대일로 공식 사이트인 일대일로망은 27일 훈춘시 정부와 세계 2위 컨테이너 항만공사인 저장성 닝보 저우산항이 공동 개발에 참여한 훈춘 국제항 건설 프로젝트가 출범했다고 전했습니다. 총 10억 위안, 미화 1억 4,100만 달러가 투입되는 훈춘 국제내륙항 건설은 동북아 국제종합물류센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훈춘 국제내륙항은 훈춘철도 통상구 북서쪽에 약 85헥타르 토지를 수용해 건설되며 경자산화 운영구와 기능 확장구, 부대 확장구로 나뉘어 오는 2022년 건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훈춘시 정부 장지팽 시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국제항 건설이 완료되면 훈춘은 물류배송과 판매, 집산 등 여러 기능이 일체화될 것이라며 러시아 자르비노항에서 북한 라진항, 중국 닝보항을 잇는 대외수송 항로 개척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훈춘시는 훈춘 국제내륙항에 세계 제1물류항인 상하이를 잇는 대형 내륙 컨테이너 중계기지를 세우고 세관신고와 검사 등 종합부대 기능을 갖춘 화물 집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훈춘시 푸이팽 항무국장은 통관과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내륙항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화물이 항구에 진입하면 곧 세관 진입이고 출항은 곧 통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3개국 국경에 인접한 훈춘의 지정학적 위치가 국제 물류센터 건설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륙항은 내륙의 큰 강 또는 운하가 길게 뻗어 있어 역내 항해가 가능한 곳에 만들어진 항구를 뜻하는데 훈춘은 바다와 인접해 있지 않지만 두만강이 길게 뻗어 있어 여러 국가와 해양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로 손색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훈춘시는 4개의 국가시설급 철도와 고속도로를 갖추고 있는데 러시아 측과 협력해 철로 연결과 운송비용 절감 등을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내륙항이 건설되고 북한과의 철도 연결이 실현된다면 육상과 해상을 통한 안정적인 물류 이동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실제 훈춘 반경 200km 이내에는 북한과 러시아 항만이 10곳 이상 위치해 있으며 훈춘에서 라진항까지는 52km, 러시아 보세트항까지는 42km 거리에 불과합니다. 중국 공산당 훈춘시 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훈춘을 통해 북한을 오간 인원은 18만 2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차량 통행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7% 늘어난 2만 8천 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교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외국 항구를 빌려 바다로 진출하는 훈춘의 차항 출해 전략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서 훈춘이 러시아, 북한은 물론 한국, 일본 등과도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라진항이 활성화되면 훈춘을 통해 라진과 상하이 이남, 러시아 극동을 잇는 운송 루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번 훈춘 국제내륙항 건설이 북한의 라진 선봉 경제특구 활성화 등과 맞물려 3국의 공동 지역 개발과 국경 개방의 초석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 원활한 경제 협력을 위해 훈춘을 중심으로 3국이 국경 개방 형태의 특구 지정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지팽 훈춘시장은 북한, 러시아와 연동 발전을 추동하고 동북아 1대1로 사업을 원활하게 보장하는 등 북방 3각의 경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투명한 통계는 경제 발전의 관문이지만 북한은 부실한 국정 운영이 드러나는 정치적 위험 때문에 통계 공개를 꺼리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투명한 통계가 없는 한 국제 지원과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유엔 개발 계획 UNDP 평양 사무소장을 지낸 제롬 소바주 씨는 재임 당시 한 도의 보건 업무를 책임지는 국장과 나눈 대화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I said, "Well, how much money you have? How do you, you know, do you, how do you do?" He said, "I have," and he admitted that he had no idea.
보건국장에게 예산 규모와 집행에 관해 물었지만 구매나 급여 지불, 고용 계획 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북한 정부의 모든 부처는 섬처럼 제각기 고립된 채 공조가 거의 없다며 이들이 중앙통계국의 자료를 제공해도 아무런 우대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렇게 세계 최악의 통계국으로 계속 남아있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e fear factor. People are too afraid of reporting their statistics.
식량 생산 규모가 얼마인지, 마을 인구가 얼마나 사망하는지, 왜 그런지 등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모든 통계가 성과와 처벌에 직결되기 때문에 관리들이 정확한 보고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사실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통계 논리와 달리 북한은 정치적 논리가 항상 최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They don't really want to disclose the reality of what they're doing with their money, how much they have and where it is. Partly that may be political because
북한은 정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규모는 얼마인지, 돈이 어디에 있는지 등 국정의 실상을 공개하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도 VOA에 과거 동독 등 옛 공산 국가들도 국민 통제를 위해 통계를 비공개로 일관했다며 통계로 국정의 민낯을 보이는 건 김 씨 정권의 최고 전엄의 치명적이란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의식이 깨인 경제 담당 관리들은 통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적 위험 때문에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7년 고난의 행군 시절 국제통화기금 IMF 대표단의 첫 평양 방문을 떠올렸습니다.
The bottom line of that discussion was that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the technical assistance and the money, but they were very unwilling to open the books and they didn't want
북한은 당시 논의에서 국제 금융 기구들의 기술 지원과 자금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지만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국가 통계를 공개하는 걸 매우 꺼려해 결국 후속 회동이 무산됐다는 겁니다.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도 국제금융기구들의 개발 지원을 받기 위한 첫 관문인 IMF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193개 회원국 가운데 인구 수만 명의 안도라 같은 소국들을 제외하면 북한은 쿠바와 함께 189개국이 가입한 IMF의 변방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IMF 관계자는 VOA에 통계는 당사국의 경제적 취약성과 위험 등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 보다 나은 정책 구현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투명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로 연결돼 외국의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IMF 가입은 지난해 평양을 방문했던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IMF 가입에 의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관심을 끌었습니다.
북한 측에서도 아까 질문하신 IMF나 또는 세계은행이라든지 여러 국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개방된 경제로 나설 뜻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케네스 강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 IMF 춘계총회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류와 접촉에 관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we have not received any communication from North Korean authorities regarding possible engagement with the IMF.
강 국장은 이어 북한은 IMF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금융 지원을 할 수 없다며 금융 지원이나 비금융 지원 등 IMF의 모든 관여는 주요 이사국의 시각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IMF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이 핵심 주주국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국제사회 편입 의지뿐 아니라 비핵화와 인권 개선의 진전이 있어야 가입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제국의 랜들 존스 일본 한국 담당관도 앞서 VOA에 이런 핵심 사안의 진전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IMF 가입에 빠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스 담당관은 아울러 경제발전은 해외 원조보다 투자가 핵심이라며 투자자들은 위험을 낮추기 위해 통계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직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조차 투명성 부족과 투자 위험을 이유로 북한의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통계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바주 전 UNDP 평양사무소장은 국가 통계를 모른다는 건 운전자가 5m 앞에 도로 상황이 어떤지 또 휘발유가 있는지조차 모른 채 위험한 주행에 나서는 것과 같다고 지적합니다.
You know, imagine you're driving a car and you don't have any idea of what the road looks like 5m from you.
전반적인 국가의 상황을 투명하게 측정해야 정확한 진단을 내려 경제가 올바로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가 대북 제재의 강도를 측정하려는 국제사회에 국가 통계를 순순히 내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북한의 IMF 협력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이 한국 정부에 탈북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보호시설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한다는 보도들에 대한 입장도 요청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탈북민들에게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과 관련한 제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 앞서 작성한 쟁점 목록 보고서에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쟁점 목록이란 앞으로 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겁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사례로 탈북민들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제한과 수감시설에 수용되는 전반적인 기간 동안 변호인에 대한 접근, 추방 결정에 대한 항소 권리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보호시설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한다는 보도들에 대한 논평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8월까지 위원회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5차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위원회는 2015년 11월에 열린 한국에 대한 4차 심의에서 채택한 최종 의견서에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서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이 센터에 수용되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최단 기간만 구금하고 수용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조사기관과 방법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하면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 길면 6개월까지 탈북 배경 등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곳에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일부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고문과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거듭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정 유지를 반복적으로 촉구해왔다며 종료 결정을 양해한 적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도 비생산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지소미아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한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 VOA에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남아있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고위급에서 한국 정부에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에서 제공하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가 한국 군의 분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전날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상반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코 그 같은 결정에 대한 이해를 표명한 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는 지난 22일 공식 논평 내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결정이 미국과 동맹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한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에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최근의 의견 충돌을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훈련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독도나 다케시마라는 지명이 아닌 리앙쿠르 암이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열성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갖길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독도 방어 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14명이 최근 워싱턴에서 북한과의 전쟁을 상정한 도상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국가 안보 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려는 취지로 열린 행사였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국방 안보 분야 전문 민간단체인 랜드 연구소에서 지난 7월 색다른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여고생들과 여대생 14명이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에 들어가는 것을 가상 시나리오로 한 도상 연습, 워게임을 진행한 겁니다. 랜드 연구소 워게임 센터 담당자인 스테이시 패티존 국장은 VOA에 젊은 여성들에게 워게임을 소개해 국가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Introduced young women to wargaming to help to spark their interest in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to overcome some of the persistent barriers that exist for women getting.
그동안 국가 안보, 특히 국방 분야에 보이지 않게 있었던 진입 장벽을 여성들이 넘어설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을 가상의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재래식 전투가 들어가 있되 현재에 가까운 전투를 연습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패티존 국장은 말했습니다.
We chose Korea intentionally. We wanted this to be an introductory war game and a focus on a conventional combat operation. But modern
또 랜드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많이 가정해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thought it was interesting because it highlighted a number of different asymmetries. All indicators much weaker than the United States still could present significant operational challenges and make a war something.
패티존 국장은 북한은 미국에 비해 군사 운영 면에서 열등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매우 도전적인 상황을 만들어 모두가 회피하고 싶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시나리오에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패티존 국장은 워게임에 임한 여학생들이 매우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They were really interested in considering the problem carefully and listening to each other. They didn't jump in because it was unfamiliar to all of them.
문제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상호 의견 교환에도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흥분하기보단 전투가 일어날 경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해를 미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패티존 국장은 이런 행사가 국가 안보 분야에서 성차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사 연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여성은 미 국무부 중간 간부 중 3분의 1 수준이며 국방부에선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산림 황폐지 면적이 줄긴 했지만 황폐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산림청사나 국립산림과학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의 황폐지 면적은 약 22만 헥타르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산림의 28%가 황폐지로 분류되는 등 북한의 산림 복구 노력에 비춰볼 때 회복 속도는 다소 느리다고 산림과학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사가 시작된 1999년 당시 북한의 산림 황폐화 면적은 163만 헥타르, 지난 2008년엔 284만 헥타르로 크게 증가한 뒤 지난해엔 262만 헥타르를 기록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명길 과장입니다.
북한이 산림복구 전투계획을 세워서 계속 전투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019년 신년사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제2차 산림복구 전투계획을 투쟁해서 나가고 원리마를 하자고 하는 게 원리마가 도시에다가 숲을 조성하는 거. 우리 같은 도시 숲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리마의 증거들이 이렇게 위성 영상을 통해서 보여요. 그리고 본인들이 조림을 한 흔적도 보이고 그래서 22만 헥타르 정도 준 걸로 나왔다.
산림과학원은 지난 1999년부터 10년 단위로 위성 영상을 활용해 북한의 산림을 모니터링해오고 있습니다. 북한 산림 황폐화의 가장 큰 피해는 홍수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사회경제적 손실도 상당합니다. 황폐지 대부분이 마을과 공장, 도로, 철도 등 핵심 시설 밀집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나무를 에너지, 즉 땔감으로 사용하고 산을 개간하고 밭을 일궈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김성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훼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난행군 다락밭 만들기 사업,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식량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김정은이 왔을 때 그거를 문제시 삼고 조림을 해야 된다. 산을 보물산으로 만들자. 이렇게 했지만 이미 그때 늦은 시기였고요.
실제 2012년 유엔 환경계획 자료에 따르면 북한 가정에선 주로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28%, 농촌의 경우 77%가 나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후진국의 산림 재건은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산림 복구를 원하지만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법률적 차원의 접근이 더해져야 산림 재건을 위한 남북 협력이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성일 서울대 교수입니다.
32조 원이 향후 20년 동안 투입돼야 이제 보관부가 있단 말이에요. 개별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거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NGO가 하거나 이렇게 돈을 이제 충당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자체적인 그 기준과 절차가 있어요. 투명해야 되고 어카운터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합당하는 행동을 북한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도. 북한이 만약에 원한다면 가장 좋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드뱅크나 아니면 아시아 디벨롭먼트뱅크인데 거기 대주주는 미국과 일본인데 돈을 받으려면 돈을 받을 만큼 투명해야 되고 그 레짐이 거기에 대해서 acceptable한 그런 이제 플랫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한편 평양과학기술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김필주 학장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산림 황폐화 지역은 함경남북도와 황해북도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양묘장의 현대화, 과학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효율적으로 양묘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묘장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심을 것인가. 산에다 심었을 적에 그냥 심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또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산림을 언급했으며 122호 양묘장을 3번이나 방문했습니다. 2017년 3월엔 김일성 종합대학에 산림과학대학을 신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속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63년 8월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20여만 명의 흑인이 모여 흑인 민권을 요구하는 워싱턴 대행진이 벌어집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초 워싱턴에서는 여러 가지 행진이 벌어졌으나 1963년 8월 28일 행진은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행진은 흑인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I have a dream that my four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피부 색깔이 아닌 인격에 따라 평가되는 나라에서 사는 날이 올 것을.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모두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는 흑인 영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을 만들자는 킹 목사의 신념에 찬 연설에 청중은 환호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8월 28일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역사의 길이 남을 유명한 연설을 이날 한 것입니다. 이날 시위 후 케네디 대통령은 킹 목사에게 흑인에게 차별 없이 고용의 기회를 주겠다는 고용 차별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년 뒤 1964년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과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됩니다. 인권운동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킹 목사는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1749년 8월 28일 시인이며 극작가이자 정치가였던 독일의 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납니다. 괴테는 법률가였던 아버지와 시장의 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독일의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한 괴테는 시, 미술, 무대 연출, 정치,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774년 친구의 약혼녀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담은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탄생시켰고 이 소설로 괴테는 문단에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괴테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외에도 파우스트, 헤르멘과 도로테아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합니다. 또 평생 2,700여 점의 그림을 남긴 화가였으며 모차르트의 오페라를 280번이나 공연한 무대 연출가이기도 했습니다. 근대 유럽 최고의 지성인이자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는 괴테. 요한 볼프강 괴테는 1832년 8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